로 들어가거라. 아,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자유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하고 진리라는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참된 자유, 참된 진리를 우리는 정말 갈구하고 사는가? 그와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쭉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자유한 사람과 자유한 교회를 계속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배경으로 저들이 같은 말씀을 보는데요.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표현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된 자유와 진리를 원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시요 영원한 주님으로 신뢰하고 살게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뭔지 왜 죄인지를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서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게 참 자유와 진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는 이 마태복음 이 7장에 말씀이 속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면서 보이는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참 자유와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된 사람을 뜻하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된 사람이라면 참된 구원을 받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시요 영원한 주님으로 신뢰하고 살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 참된 자유와 진리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주일 그간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달라지는데 인생이 어떤 점에서 달라지냐면 다른 사람 보는 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심판하는지 그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다른 사람 보는 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7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사랑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랑하는 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의 삶 속에 그러한 특징이 드러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함에 새로운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들이 이어서 우리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 달라지는데 생활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에는 그 생활하는 법이 달라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저희들이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을 보는데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말인데, 참 자유와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이런 변화가 생활의 모습에 바뀝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택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생활의 태도, 라이프스타일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택하며 사는 것을 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뭐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향하는 널찍한 길을 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성장해가면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자유와 진리가 예수를 따르는 생활과 그 선택에만 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다 그냥 자유는 다 자유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진리도 뭐 각자 나름대로 진리로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합니다. 넓은 문, 널찍한 길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길에 올라서 있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상당히 유혹적이지만 위험한 일이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요. 아, 좋은 스케일이야.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좋아 보이는 그 위험을 말한 부분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던 그 일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널찍한 길, 넓은 문, 참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그쪽을 선택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넓은 길, 넓찍한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가면 갈수록 그 길은 돌이키지 못하는 오직 하나의 결론만 나는 길, 나는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결론을 뭐라고 하십니까?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다. 멸망이에요. 반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은 처음에는 참 답답하게 보입니다. 어두워 보입니다. 화려함도 없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취해 갈 수 있는 것도 없게 느껴지는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런데 그 길을 갈수록 마치 터널을 지나가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마치 터널 끝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빛이 들어오고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다음엔 환히 열려지는 새로운 장면이 있지요. 감동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것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은 사람 영혼이 살게 하고 감사하고 참된 자유의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는요 두 가지 길만이 딱 놓여 있어요. 두 가지 문이 있을 뿐입니다. 중간 문이라는 게 없고 중간에 길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길에 대해서는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 부분과 병행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에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성읍과 마을에 들르셔서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든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자,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다고 저것도 행하고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비슷하게 연결이 되지만 이 누가복음의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마태복음 이 7장의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보면 예, 길에 대해서 두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그 당시 모였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는 두 길, 어떤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먼저 넓은 문, 널찍한 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서 생각을 해보시길 부탁드려요. 이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문,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라면 사람들이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상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loss and gain이라는 말을 하죠. 손실과 이득이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영원한 아주 eternal한 loss를 말씀하세요. 영원한 상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폐허를 뜻하는 말씀으로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영원히 상실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영원히 상실하고 폐허된 인생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저주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 길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뭘 상실하고 무엇이 폐허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뭐 상실하고 뭐 없어진다고 해도 관심 밖의 일이야 나에게는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정상이라고 그리고 그 길 가는 방법을 공유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공유하자는 얘기 많이 하죠.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뭐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실 때 공유하는 숫자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익숙해지신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를 한국에서는 너튜브라고 그러더군요. 예, 유가 너니까 너튜브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로 선택의 기준을 삼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조회수가 높으면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게 자신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조회수의 함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그 위험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페북이건 너튜브건 뭐 트위터 틱톡이건 이런 거 조회수를 성경보다 더 높게 점수 주는 그런 경우가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혹시 내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기 조회수에 따라서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지는 않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넓은 길을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길, 널찍한 길, 넓은 문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잘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풍조, 시대 분위기, 시대 정서 또는 세대 풍조라는 말을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시대 풍조 세대의 분위기는요, 넓은 문, 널찍한 길을 좋아 보이게 치장합니다. 마이 웨이 이렇게 써놓으면 금방 아시죠? 아, 프랭크 시네트라의 그 유명한 노래, 마이 웨이. 요즘에 이제 오래된 그런 노래니까 많이 이제 잊혀지지만 예전에 보면은 막 그냥 자기 흥에 가가지고 마이 웨이 불러 제끼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유니크하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멋져 보이는 거죠. 나는 나의 어떤 고집스러운 게 있고 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야. 뭐 이런 텅 빈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 세대 풍조는 그런데 그것을 멋있게 보이게 치장합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가문의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배경의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집안에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그걸 지키는 게 더 많은 그런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가문의 명예, 그 다음에 좀 더 큰 단위에서는 부족의 자존심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트라이벌 프라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부족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사람들, 무슨 뭐 환경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나라라든지 그런 민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존심. 그래서 애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애국이 애신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쉽게 나옵니다. 그게 넓은 문이 넓은 길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열심 당원 분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부족의 자존심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텅 빈 강정과 같은 것인데 그런 길로 가는 것에 모든 걸 걸게 만드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시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경쟁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임스 로더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 많이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그런 가문의 명예를 생각을 할 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간증이 특별합니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프린스턴과 이 하버드에서 이 교수로 40년을 봉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죠.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하는 뛰어난 그런 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은 자기 집안 내력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넓은 문, 널찍한 길을 고수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만들어내는 자기의 정체성, 프라이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것이 텅 빈 강정과 같은 가문의 채통, 명예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로더 집안에 뿌리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뿌리 이미지란 말이 생소하실지 모르는데 root image라는 그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혹시 옛날에 그 뿌리라는 그 드라마를 기억하세요? 근데 그 뿌리라는 그 드라마는 사실은 이 뿌리에 그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뿌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문의 뿌리처럼 여겨지는 가족이 공유하는 생각이나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 뿌리 이미지가 뭔가 사랑할 만한 것이 생기면 예수 믿건 안 믿건 그게 상관이 아니에요. 무조건 뿌리로 돌아갑니다. 뿌리 이미지. 그래서 가문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 일이 굉장히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생활에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근데 이제 로더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이 뿌리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른들끼리 공유합니다. 그런 생각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시켜요. 그래서 우리 로더 가문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죠. 적지 않게 그런 식으로 제자 훈련하는 가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자, 이 로더 가문의 뿌리 이미지가 이런 것이었다 그래요. 로더 가문의 남자들은 누구보다 활동적이어야 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주도권을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러한 자기들끼리의 암묵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해야 되지만 그러나 종교도 좀 적당히는 있어야 한다. 적당히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종교에 심취하면 이 로더의 이 뿌리를 지키는 일에 소홀하게 되니까 믿는 것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종교적인 면에서도 리더가 돼야 하니까 믿긴 믿되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뿌리예요. 자기 집안의 뿌리. 그리고 적당히 그렇게 종교적이고 배짱이 두둑하고 남을 리더하는데 끝장을 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문의 남자들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계속 가족들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자식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일이건 결혼이건 장례식이건 가문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일종의 문화 이벤트죠. 가문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모이면은 가문의 일치감을 강화시킵니다. 모든 걸 걸고 로더 패밀리의 이 레거시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떠들썩하고 또 그 여인들은 로도 가문의 여인들은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막 아주 그냥 활발하게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여인이건 남자건 그냥 한쪽 구석에 얼리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은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그 가문에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인의 성향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문이 모든 것을 다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어떤 이 가문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도 이런 식의 올가미에 빠져서 그게 자유고 우리가 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올무가 되어 있고 예수가 원하시는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이 좋다고 얘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한 집안의 이야기는요, 사회 전체 분위기로도 그런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USA, USA 좋아요. 그런데 그 USA라는 그런 말 속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신앙보다는 어떤 국가가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상당히 애국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떤 리버럴 한쪽의 그런 성향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저는 전혀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좁은 길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다른 얘기로 국가가 등장하면 저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전체 분위기로도 그런 적용 분위기가 이 로드의 가문의 이야기는 범위가 넓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미 뿌리가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박혀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러지 않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내 집안의 프라이드가 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혹시 있지 않는지요. 뭐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보다 그 교회가 만든 비성경적이긴 하지만 교회의 어떤 뿌리 이미지 같은 것이 힘을 더 발휘하기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이 단합심이 있어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로더 가족처럼. 그런데 비성경적인 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가족들 속에 제임스 로더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왔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 이제 재학을 하게 됐는데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해 주던 그와 같은 인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사고로 돌아가시고 동시에 자기는 글랜드 일리스, 이게 호르몬선에 연관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평소에 그 가문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울면은 안 되는 게 그 가문의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울면 안 돼.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적당히 종교적이었던 그 상태로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로더 가문의 배경이 있으니까 끝장을 보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문을 몇백 장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기도문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무리 쏟아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백 장을 썼는데 다 그만두고 완전히 쓰러져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의 프라이드와 저의 집안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제 제가 돌이켜서 예수를 정말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의 선하심과 자신의 인생의 주임 되심을 고백을 하고 전혀 자신이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찬송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신학서적인데, 뭐 성경이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냥 신학서적 한 권을 그 자리에서 다 읽었다 그래요. 그 책은 인생의 고뇌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본 거예요. 그때 이제 그가 고백하는 간증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더 이상 로도 가문의 일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가치관과 정체성을 만들어둔 그 로도 가문 뿌리의 이미지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 뿌리의 이미지가 자기를 힘있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건 올과 매는 올무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서부터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넓은 문, 넓은 길은 굉장히 힘이 있게 보이고 각광받게 만들고 좋아 보이는데 자유가 없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에 올라서려고 아등바등하고 굉장히 많이들 모여요. 신앙도 그러한 적당히 종교적인 어떤 그런 도구로 될 때 그냥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날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종교적인 그래서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라.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 나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틴 루터를 아시죠? 리포머, 종교 개혁을 가져온 이 마르틴 루터의 배경에도 아주 흡사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더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울, 바울이 된 사울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가문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그 일, 그래서 참된 구원받고 참된 자유를 찾는 사람, 하느님 나라의 시민으로 정말 살게 된 사람이 보이는 그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살던 사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질문보다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더 합당한 걸로 인정해야만 존재할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문제에 깊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아버지의 고해 신부이자 자기의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슈타피우스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루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에 관해 질문하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아주 높이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네 죄에 대한 해결이나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종탑, 높은 종탑에 있는 화장실에 걸터앉아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화장실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화장실에 걸터앉아서 로마서를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만난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 말씀 잘 알죠?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새롭게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보다 죄인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는 진리의 빛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의 역사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일에 관해서 다음에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나의 이런 깨달음은 종탑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이 깨달음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나는 이제 불같은 속도로 세상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자,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이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향방을 정해주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배경이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 넓은 문, 널찍한 길과 달리 이제 좁은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향하는 좁은 문은요, 아주 아주 애써서 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넓은 문, 널찍한 길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휩쓸려가면 되고요.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그 길로 자꾸만 가다 보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은 아주 애써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읽으신 말씀인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찾는 사람도 적어요. 널찍한 길을 놔두고 왜 좁은 길을 가? 왜 좁은 문을 찾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애써서 택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을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택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냥 좁은 문은 이렇다, 넓은 문은 이렇게 말씀은 안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명령이에요. 생명을 걸고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주님 알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생명을 택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하심 속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정,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과 연결된 이 좁은 길을 신약교회 성도들은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길. 그 길. The way라고 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들도 그렇게 알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길이라는 게 그렇게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누가 써달라고 했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바울, 즉 사울. 사울이 써달라고 했어요. 목적은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그 도라는 이 말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The way. 이제 길이니까 도라고 이제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The way를 사는 사람은 The way.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좁은 길을, 좁은 문을 열고 가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핍박하려고 회당에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성도님도 다른 길로 가던 사람들이에요. 넓은 문을 좋게 보였던, 널찍한 길을 좋게 보고 따르고 어떻게든지 가문의 영광 한번 세워보고 어떻게 한번 프라이드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끝까지 내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거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추스리면서 세상에서 한번 뭔가 해보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그 길에 올라서서 나와 함께 사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문의 명예도 있지만 적당히 이것도 필요한 거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두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좁은 길, 널찍한 길, 중간 길은 없어요. 세상은 중간 길도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계속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먹게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고 왔던 그 길은 멸망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의 성도들은 그 길로 자신들을 알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럼 너무 어려운 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가는데, 나는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의지로는 그런 길을 찾는 거 난 금방 포기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께서 도우세요. 우리 예수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나의 자원, 나의 고집, 나의 결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이 좁은 길 못 가요. 아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제자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이 도우심을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난 뭐 지금 말씀드렸던 제임스 로더도 그렇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도 우리가 보신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것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자원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이웃의 필요를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어떤 필요가 이웃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병행하는 게 누가복음 11장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있는데 자기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불의한데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자기 자식 구할 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곧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성령을 가리킴이라 즉 성령께서 도우시는 가운데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지구촌에 막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좋은 일 같죠. 자기 자원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우리가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일을 가능하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내 자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가지만 세상에 많은 자원으로서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절에 누가복음 11장 2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그들의 형적인 필요 그것을 채워주는 일도 있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해가지고 뭔가 자극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같이 전하면 좋아하겠지. 널찍한 문, 널찍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열려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회사에서 진급하고 싶은데 그거 못합니까?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성령이 역사하면 문이 열리고 새 집이 생기고 새 차가 생기고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일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문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종교라는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영적인 말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넓은 문 널찍한 길로 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살다가 속다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죄의 제자를 향해서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좁은 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인기가 없어요. 넓은 길 잘 가는 거기에 귀 기울이고 같이 짝 맞춰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사귐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주의 제자들이 함께 펠로우십을 나누는 일이에요. 신앙을 독려하는 일이에요. 가정교회 모임, 그건 그냥 하나의 어떤 소셜 게더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지내기도 힘든데 무슨 게더링이 지금 필요해, 이런 시국에.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 이전에도 영적인 그런 모임은 언제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팬데믹이라는 변명이 더 크게 있을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 널찍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계하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 펠로우십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림 한 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저희 회사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한 형제가 저에게 그려준 그림이에요. 목사님 선물하고 싶어요.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문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장 심장이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예수님의 파편 조각 난 우리를 품느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많이 조각이 난 그런 아픔이 있는 그 심장을 생각을 했어요 라고 저한테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연구하러 왔었어요 여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국 가서 연구소 소장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이것을 유작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엊그제 일 같아요 꼭. 우리 인생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넓은 문, 널찍한 길을 멋있게 치장해요. 그리고 많이 공유하자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은 삶의 선택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좁은 문이에요. 그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이 매일같이 내리는 삶의 선택은 그런 길을 향하는 선택입니까? 제가 말씀을 항상 전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다음에 얼마나 제가 힘든지 아세요? 아, 좀 같이 쾌활하게 웃고, 아, 오늘 너무도 즐거웠어, 예배가. 이러면 나도 좋을 텐데. 무게만 그냥 더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너무 무거워요. 그대로 전해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심정을 조금이라도 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 길을 향해 가라고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시고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교제가 있도록 하십시오. 멋지게 보이는 어떤 현란한 그런 스케일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텅 빈 강정과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가문보다 부족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요. 우리 인생에 주신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